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으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양측 간 무력 충돌로 3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과의 충돌로 6,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항구 도시 텐진에서 12일 밤 화공약품 창고가 폭발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밤 11시 30분쯤 처음 발생했으며 중국 지진센터에 따르면 TNT 3톤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또 30초 뒤 이어진 두 번째 폭발은 그보다 위력이 더 큰 TNT 21톤 규모였다고 중국 지진센터는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폭발로 인해 사망자 외에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7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루이아이 국제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공약품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3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아파 집단 거주지 사드르시 자밀라 시장에서는 이날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저지른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동틀 무렵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폭탄을 숨겨둔 냉동 화물차가 폭발해 인명피해가 컸다며 이는 지난 몇 개월간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시아파 교도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ISIL은 시아파가 주도하는 지역에서 수차례 테러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퇴임을 앞둔 미군의 레이먼드 오디어너 육군참모총장은 12일 이라크 내 ISIL에 대한 공습은 성과가 적었다며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야마구치시에서 행한 강연에서 오는 2018년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앞두고 그때까지 총리로 재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현 출신인 자신이 부끄러움 없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선거일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당내 최대 세력인 호소다파와 니카이파파가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별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당규에 따라 총재의 임기는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의 연계단체에 의해 최근 참수된 것으로 알려진 크로아티아인 인질 납치의 과정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체들이 연루됐다고 크로아티아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베스나푸시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은 13일 기자들에게 당초 납치범들은 토미슬라프 살로페크 씨가 일하던 회사에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과의 협상이 깨지자 살로페크 씨를 ISI의 연계단체인 시나이 지방에 넘겼으며 지난 5일 그를 참수하겠다며 위협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푸식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여러분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에 미국인 흑인 청년이 경찰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런 비슷한 소식이 자주 들려서 좀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은요, 미국 동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시에서 사망한 25살 흑인 청년인데요. 당시 이 청년이 사망하면서 흑인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고요. 이 시위가 폭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시가 마비됐었습니다. 당시의 긴장 상황은 지금 끝이 났지만 이후 볼티모어시에서는요, 시 당국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도시의 뿌리 깊은 악조건들을 바꿔보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역 교육자들이 나섰습니다. 메릴랜드주 국립대학교인 메릴랜드 대학교의 법학대학에서 다음 달부터 새로운 과목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 강좌의 제목이 사망한 흑인 청년의 이름을 딴 프레디 그레이의 볼티모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이 수업의 목적과 내용이 대충 그려집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시민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건데요. 수업 내용은 지역의 치안관리와 정의 실현, 주거와 보건 문제, 빈곤과 실업률 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해결 방법도 보이겠지요. 강좌를 위해서 동원되는 교수진만 12명인데요.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에 소속된 법학과 교수도 수업을 맡습니다. 이 학교의 법대 학장에 따르면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자신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고민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26도의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함경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좀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29도 분포, 개성 구름 많습니다. 22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The Rascals가 부릅니다. A Beautiful Morning, 아름다운 아침이군요. 감상해 보시죠. It's a beautiful morning.
blesses each new waking hour. Seems to me that people keep seeing more and more each day.
Gotta say,
lead the way.
It's okay.
Well, oh, they gotta say, it's okay.
All right.
Gotta say, lead the way.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미 칼터 전 대통령이 암에 걸린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남부 미시시피주의 동성 커플들이 동성 커플 자녀 입양 금지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9,600만 개에 달하는 검은 공을 동원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언론들이요,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 암 발병 소식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네요.
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수요일인 12일에 카터 재단을 통해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간에 있는 작은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 암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카터 전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90세로 참 고령인데요.
네.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암이 몸 여러 부분에 퍼져 있는 거 확실한데요.
예.
예, 하지만 정확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다음 주쯤에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예, 또 필요하다면 일정을 조율해서 수술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이 간에서 작은 덩어리 제거 수술을 받은 게 이달 초였죠?
예, 지난 3일에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이 에머리 대학 국립암센터에서 간에 있는 작은 덩어리를 제거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예, 이후에 이 카터 재단 측 대변인과 또 의료진이 이 수술의 전망이 아주 좋다면서 곧 회복될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에머리 병원 측은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암 진단 발표와 관련해서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뭐 인터넷 사회 관계망 같은 데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회복을 비는 격려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들의 뿌리는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서 이 카터 전 대통령의 빠른 회복과 또 쾌유를 빌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카터 전 대통령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여사와 또 카터 측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 가족들 중에 유난히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의 아버지와 또 남동생, 여동생 두 명 모두 이 췌장암으로 숨졌습니다.
네.
예, 또 카터 전 대통령의 어머니도 췌장암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전에 출간한 한 회고록에서 이 같은 가족 병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가족 중에 네 명이나 같은 췌장암으로 숨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하나 남은 여동생마저 사망한 후로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흡연을 하지 않아서 오래 사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카터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나왔었죠.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5월이었죠. 이 카터 전 대통령 대통령이 남미 가이아나를 방문했다가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귀국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예, 당시에 카터 재단 측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 가이아나에서 열리는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했다고만 밝혔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았고요. 나중에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카터 전 대통령이라면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친숙한 이름일까 싶은데요.
예, 그렇겠죠. 카터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1977년에 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이 4년 재임 기간 동안에 석유파동 또 이란 주재 미국인 인질 사건 같은 거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평생을 정직을 강조한 정치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퇴임 후에 활발하게 인도적 활동을 벌이면서 이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인기를 누리는 기현상을 일으킨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 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에 전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예, 당시에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1차 북핵 위기 해결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북한을 방문했었는데요. 2010년에는 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카터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예,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만이 아니라 IT 또 파나마 등에서도 이 평화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1982년에 세운 이 카터 센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 옹호단체 하나로 성장해 있습니다.
네.
예,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오랫동안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활동을 해왔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연례회의를 여는 등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터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재 살아있는 전 대통령들 몇 명이나 되나요?
예, 모두 4명인데요.
네.
39대 대통령을 지낸 이 지미 카터, 또 41대 조지 H.W. 부시, 42대 빌 클린턴, 43대 조지 W. 부시 이렇게 4명입니다.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1년 반 뒤에 물러나면 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예,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그리고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2005년에 사망했습니다.
예, 지난 6월에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요. 지금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미시시피주에는 현재 이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네.
예, 지난 2000년에 주의회가 채택한 법인데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양육하는데 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시시피에 거주하고 있는 4쌍의 동성 커플과 남부 평등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단체, 그리고 가족평등위원회라는 단체가 이 미시시피주 잭슨시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 영향이 큰 듯하네요.
예, 현재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법이 있는 주는 미시시피주가 유일한데요.
네.
예, 단순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종의 차별을 인정하는 이런 법은 구시대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 원고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면서 미시시피주가 당연한 다음 수순을 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도 시기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시시피주에 살고 있는 동성 커플의 한 30%가 18살 미만의 자녀들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서 밝힌 건데요.
예.
예, 이는 전국 어느 주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양쪽 부모 중에 한 명만 이 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시시피 주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예,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주 법무장관이 이 소송에서 이 법을 열렬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재임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짐 후드 주 법무장관은 현재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예, 주 법무부실은 주 법무장관이 현재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15년 전에 이 법안에 서명했던 로니 머스그로브 전 주지사는 최근 한 신문 기고문에서 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게 옳았다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당시 결정을 후회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요, 이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4년째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식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요?
예, 얼마 전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산불 사태로 주 비상사태까지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예.
예, 이 산불 사태가 일어난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뭄일 만큼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4년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 전체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강력한 절수 명령도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이 시에 있는 저수지를 검은 공들로 뒤덮어버렸습니다.
네, 검은 공 정체가 뭔가요?
예, 이 검은 공은 쉐이드 볼, 그러니까 이 그림자 공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예,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 어른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인 12일 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LA 시 저수지에 이 쉐이드 볼 2만 개를 넣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수지가 까만 볼로 공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예, 약 70만 8,200 제곱미터 면적의 이 LA시 저수지는 약 33억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 정도 양이면 3주 동안 시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LA시가 9,600만 개의 이 쉐이드볼을 풀어 넣어서 이 저수지 물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이 저수지에 공을 풀어 넣어 왔던 거고요.
네.
예, 이날 가세티 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2만 개의 공을 더 넣으면서 이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으로, 검은 공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 저수지 표면을 덮고 있는 이 검은 공이 햇빛과 또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이끼 같은 이 조류 가 생기지 않게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약품을 또 많이 쓰지 않게 해도 되고요. 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줄여줘서 연간 약 3억 갤런의 물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시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 공을 특별하게 이 검정색으로 만든 이유도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참 상당히 기발한 생각이다 싶네요.
예, 환경보호청이 의무적으로 모든 저수지를 덮을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나온 방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네.
예,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이 당초 이 70만 8,200 제곱미터 면적의 저수지를 이 덮개로 다 덮으려면 약 3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었는데요.
네.
이 공은 한 개 36센트로 1달러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LA시 당국에 들인 돈이 3,45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도시들이 들어도 솔깃해할 만한 방안인 것 같아요.
예, 이미 인근 도시에 있는 저수지들도 이 쉐이드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쉐이드볼은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길게는 10년가량 사용할 것이 가능한 것이 보여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만 한다면 획기적이고 또 참신한 수자원 보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8월 14일이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시행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사회보장법이 시행될 무렵인 80년 전의 미국의 모습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부터 80년 전이면 1935년인데요. 당시 미국은 한마디로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1929년에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불황에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했고요. 실업자가 무려 1,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였던 거죠.
네, 당시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대공황이었는데요. 당장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32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경제 재건과 국민 구제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그 정책이 유명한 뉴딜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1933년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산 직전의 회사나 개인들에게 신용 대출을 해주고 대규모 국채 공사 같은 걸 통해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약의 하나였던 국민 구제 문제도 손을 대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대량 실업자가 생기고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자각이 생겼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이럴 때 마련된 이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과 고령자 부양보험, 극빈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등을 규정한 건데요. 이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흔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은요, 이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회보장이란 어떤 사람이 너무 늙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실직이나 부상 같은 걸 당해서 생계가 어려울 때 사회나 국가가 나서서 이 공공기관 기금을 이용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안전망 장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안전망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사회적 기반이 약해지고요. 결국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지요. 참고로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는 미국은 아니고요.
네.
이 1935년 당시 이미 전 세계 약 20여 개 나라에서 이런 개념의 정책이 도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데요. 8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요구도 달라지면서 미국의 사회보장법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보완되면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65년에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설됐고요. 이보다 앞서 1954년에는 장애인복지제도가 추가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장애 사회보장제도를 소셜 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예, 사회보장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자 보조금 혜택 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각기 해당하는 요구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려운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거나 영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들, 흔히 영주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하는 개인 고유의 사회 보장 번호가 적힌 카드가 주어집니다.
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일종의 신분증 구실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번호만 있으면 해당하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요,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 정부 체제로 운영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이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네. 또 어떤 거는 주정부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오랜 역사 때문인지 나름대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실직자, 빈곤층, 이민자, 참전군인, 퇴역군인 등 참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살면서 내가 누려야 할 혜택이 어떤 건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한다네요.
네. 그러면 연방정부하고 주정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은퇴연금보험은 연방정부에서, 실업자보험은 주정부에서 운영합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운영하는 분야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맡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맡고 있지만 운영은 주정부가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사회보장법 시행 80주년을 맞아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요.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도 참 늘게 마련인데요. 사회보장제도에 은퇴 후 연금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은퇴연금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행됐을 만큼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66살이 되는 바로 그 해부터 매달 연방정부로부터 각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수령받는 액수는 각자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사회보장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66살이 됐다고 해서 모두 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연금을 타려면 사회보장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한 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대 4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수가 40점 이상 받아야 이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0년 이상은 일을 해서 제대로 세금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이 은퇴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40점 미만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산정된 액수만큼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웰페어라고 해서 얼마간의 생활보조비를 정부가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 워낙들 또 건강해서 66살이 돼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6살로 못 박았을 뿐이지 이 사회보장제도 세금을 내면서 계속 일하면 그만큼 나중에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있어서 연소득이 일정액 이상을 넘어가면 얼마를 삭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네.
66살 때 받은 액수의 25%에서 30% 정도 깎인 액수로 62살 때부터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회보장제도 기금이 떨어져가서 앞으로 또 머지않아서 이 연금을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은퇴연금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꺼번에 은퇴연금을 타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기금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은퇴연금을 믿고 꼬박꼬박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납세자들에게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방안 가운데 하나가 은퇴연금 수혜자의 연령을 점차 높여서
네.
오늘 2027년에는 67살이 되게 만드는 거고요. 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오하이오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Ohio. 지난주 미국민의 관심은 온통 미국 북동부에 있는 작은 주 오하이오주로 쏠려 있었다. 바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 간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열렸기 때문이었다.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오하이오주 이름도 덩달아 거론됐다. 그리고 토론회 당일엔 무려 2,500만 명가량이 이 토론회를 시청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하이오주의 이름까지 잘 새겨졌을 법하다. 오하이오주. 미국이나 미국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선 자칫 아이오와주와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만큼 썩 크기나 유명한 주는 아니다. 그런데도 제일 처음 공화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여는 영광을 갖게 된 주. 자, 그럼 이제부터 오하이오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죠. 오하이오주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다.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북동부쯤 위치한 걸로도 보여 어떤 사람들은 살짝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미국을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 오하이오주도 다른 11개 주와 함께 중서부 주로 속하게 된 것이다. 위도상으로 보면 북한과 비슷하다. 오하이오주의 면적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34번째로 그리 크지 않다. 그래도 북한 전체 땅덩어리보다는 약간 적은 정도다. 주 면적에 비하면 사람들은 꽤나 많이 살아서 50개 주 가운데 인구 순위 7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폴라 히키 씨는 오하이오주에서 나고 자란 오하이오주 토박이다. 오하이오주에 대해 물으니 술술 막힘이 없다.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 그녀에게 고향 기억 중 좋은 게 뭐냐고 물으니 그 가운데 하나 날씨를 꼽는다.
You know, and I miss the temperatures because the temperatures are so much nicer there. You know, the 60s and 70s. It's not like here.
저는 오하이오의 날씨가 좋아요. 오하이오는 되게 습한 기후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워싱턴보다 더 북쪽에 있어서 더 선선하고 시원하고 지내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제법 나긴 하지만 이곳 동부 쪽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고향이라서 그곳의 날씨가 더 익숙하고 더 살기 좋게 생각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하이오라는 이름은 원래 큰 강이라는 인디언 원주민의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하이오주에 큰 강이라도 있다는 말일까? 그렇다. 주 남쪽에는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의 지류인 오하이오 강이 흐르고 주 북쪽에는 이리호라는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마리 호수지 5대호 가운데 하나로 넓이가 2만 6천 제곱킬로미터나 된다. 남한 넓이의 5분의 1이 훨씬 넘는다. 이리호에 가면 명물 시드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폴리 히키 씨는 말한다.
레이크 에리스 나이스 and it has Cedar Point. Cedar Point has the most roller coasters of any amusement park in the United States.
이리호에 가면 시더 포인트라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롤러코스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이죠. 시속 200km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 마치 호수로 빠질 것만 같기도 한데요. 정말 재밌고 흥분되죠. 요즘도 계속해서 점점 더 아찔한 롤러코스터가 세워진다고 하던데요. 이 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하이오주가 연방정부에 가입한 건 1803년.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17번째였으며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부군에 속해 싸웠다. 오하이오 주의 별명은 버카이라고 한다.
I know that the state tree is the Buckeye.
버카이는 나무의 일종인데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나무다. 열매가 마치 숫사슴의 눈망울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하이오주 출신 사람들을 일러 버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하이오주의 주도는 컬럼버스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에는 또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도 유명하다. 지난번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려 미국민들의 눈과 귀를 온통 사로잡았던 곳은 클리블랜드였다. 컬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모두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해 3C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3C가 저마다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When I was there, Cleveland was the largest city in Ohio, and Cleveland is no longer the largest city.
제가 있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크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인구수나 발전한 걸 보면 이 콜럼버스가 지금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세 도시 모두 최고라고 주장할 만큼 각각의 특징이 잘 있어서 어느 도시가 오하이오주를 대표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콜럼버스는 주도로 원래 행정 중심지였고요. 또 유명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중서부 주들과는 달리 오하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농업과 함께 공업이 꽤나 발전한 주다. 콜라 히키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It's a mix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That's what it was when I was there, when I lived there.
제가 어릴 때는 철강업과 제조업 분야도 아주 발달해서 세계적인 공업지대 가운데 하나였죠. 하지만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처지면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비록 과거의 명성만큼은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철강, 고무, 유리, 세라믹, 기계, 항공 부품 같은 제조업은 오하이오 주의 주력 산업이다.
It's now basically shut down because again a lot of our manufacturing is moved out of the country.
오하이오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떠나고 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장하는 곳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신 번잡한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가로움과 정서적 여유를 오하이오주에 가면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I think that the people in the Midwest are a lot nicer than the people. And the people in the southern states are very nice too.
중서부 사람들이 좋아요. 물론 남부에 사는 사람들도 좋고 동부에 사는 사람들도 좋죠. 하지만 동부 지역은 이민자가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오면 많이들 겪죠. 다들 바쁘고 정신없고 길을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누구를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중부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 아니니까 한가하고 편안하고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하이오가 시골은 아니에요. 이 클리블랜드나 신시내티 같이 조금만 나가면 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도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싶으면 저는 오하이오주를 찾게 됩니다.
네, 오하이오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은요, 이 오하이오 주가 미국 정치에서는 꽤 중요한 주로 손꼽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크진 않은 주인데요. 하지만 인구가 제법 많은 데다가 공화당하고 민주당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표심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격전지로 통하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정치판에서는요, 이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가 또 오하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오하이오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는데요. 네. 예,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오하이오주에서 지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하이오주입니다.
네, 이 오하이오주는요 정치적으로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오하이오주가 고향인 대통령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20세기 초반 대통령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윌리엄 태프트, 제임스 가필드, 워런 하딩 등 미국 미국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대통령 이름이 대부분인데요.
네.
예, 한때 이 오하이오주가 동부와 서부 또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이 중부권으로서 미국 정치 핵을 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오하이오주의 정치적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하이오주의 25센트 동전은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오하이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옛날 비행기 한 대와 우주인 한 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I know that Ohio claims flight. It says flight because of Dayton, Ohio, because the Wright brothers were from Ohio too. Yeah, the Wright brothers were from Ohio.
네, 이 비행기는 1903년에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난 비행기 플라이어입니다.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인데요. 이 라이트 형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오하이오주 데이튼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럼 동전 속에 새겨진 우주인은 누군가요?
예, 인류 최초로 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도 이 오하이오주 사람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오하이오 사람이고요. 또 달에 제일 처음 간 사람도 오하이오주 사람이라니까 이 오하이오 사람들 자부심 대단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폴라 히킨 씨가 귀띔해 준 건데요. 미국인 최초로 이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던 존 글렌 상원 의원도 역시 이 오하이오주 사람이라고 하네요.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하이오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사추세츠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i, Stranger. Hi, Stranger입니다. I was at Crate and Barrel, an American chain store specializing in housewares, furniture, and home accessories to buy my newlywed friends some kitchenware. 제가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생활용품 가게인 Crate and Barrel에 갓 결혼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토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i, Stranger. Listen carefully.
Hi, Stranger.
Hi. I'm back. Okay.
Were you gone for a while?
Yeah, I usually just work like twice a month.
That's why she said, Hi, Stranger.
Why isn't this working?
You know what, if not? Don't worry about it too much. Yeah. We'll let it go in there.
제가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른 뒤 계산대에서 돈을 내려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가게 매니저, 그러니까 지배인이 계산대 직원인 토니에게 Hi, Stranger! Hi, Stranger!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Hi, I'm back! 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Were you gone for a while? 오랫동안 어디 갔었나 봐요? 라고 말했더니 토니는 I usually work just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만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said, That's why she said, Hi, stranger. 즉, 그래서 매니저가 토니에게 Hi, stranger 라고 말한 거군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Hi, stranger 인데요. In America, when someone says hi or hello stranger, it means you want to say it's been a long time since you've met that person.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을 때 너 정말 오랜만이다 하는 의미로 Hello, Stranger 라는 인사를 합니다. Stranger, S-T-R-A-N-G-E-R Stranger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어서 Hello, stranger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못 봤다는 의미로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네 라는 의미로 이 Hello, stranger 라고 하는 거죠. It's the same as saying long time no see. What have you been up to? Why haven't I seen you or welcome back? Also, we often say to someone that we don't see enough, don't be a stranger, meaning please keep in touch or come visit more often. 네, 또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연락이 뜸한 사람에게 don't be a stranger 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연락 좀 하고 지내자, 자주 좀 보자는 의미로 말할 때 이 don't be a stranger 라고 표현합니다. Hello, stranger.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i, stranger.
Hi. I'm back. Okay.
Were you gone for a while?
Yeah, I usually just work like twice a night.
That's why she said hi, stranger.
Why isn't this working?
You know what? If not, don't worry about it too much. We'll let it go and then...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i, stranger 정말 오랜만이다 Hi, strang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수 스팅의 노래 Shape of My Heart 노래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a card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and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And find out to their caus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터넷은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미 국무부의 대니얼 세플베다 경제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빈부 격차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인터넷 사용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상적인 경제 개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경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빈부 격차 없이 인터넷 사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첫 발자국입니다. 또 이 야심찬 계획은 공공자금을 사용해 정부와 학교, 병원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각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각국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활용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차단해 후퇴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사회 저변에서 참여해 점차 위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장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인터넷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야심찬 목표를 세운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세플베다 경제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 번영을 이끄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